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계산하거나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 나무처럼 성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수액을 재촉하지 않고 봄날의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고 서 있습니다. 그 폭풍 뒤에 여름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름은 그래도 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예술가가 되려면요, 조바심도 내지 말고 묵묵하게 때가 올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연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제 때가 네. 되면. 네.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문 열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도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밤으로의 긴 요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9일 화요일 첫 곡 비지스가 문을 엽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이번 주는 우리의 젊음을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편지 쓰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 좀 썼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과거를 물어봤는데 현재도 쓰고 계세요?
현재는 편지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뭐 다 매일. 네. 근데 그 이 편지지와 편지 봉투의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그럼요. 이게 이렇게는 네.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느린 소통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 구식이어서 이런 방법을 좋아한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나 그 말 좋았어요.
예. 선생님 연애 편지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연애 편지도 좀 썼죠. 사실은 지금 작가가 네. 된 것도 네. 난 그전에는 사실 뭐 그 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썼던 게 아마 일기와 편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일기 편지 정말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기가 억압적이었죠. 학교 다닐 때.
근데 아주 초등학교는 예. 강제 숙제였어요.
그렇죠.
네. 맨날 그러나, 똑같은 일기. 예.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써지는 이런 일기는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때 대학교 뭐일 때 썼던 일기들 보면 네. 야, 이거 제법인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편지 봉투에 정성스럽게 주소 쓰고 또 이렇게 우표 붙이고 우표도 또 침으로 발라서 붙였어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예. 펴에다 올려놓고.
예. 네. 그렇게 해놓고 우체통에다 넣어본 지가 언젠지 참 가물가물한데 요즘에 우체통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고 편지라는 게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담겨 있죠.
그렇죠.
받으면 뭔가 참... 야, 이런 게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레이는 마음이 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의 네. 퀴즈 나갑니다. 고전 읽기의 고품격 퀴즈죠. 릴케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이 사람에게서 예술과 창작의 본질을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오기스트 로댕, 2번 까뮈 클로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케가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 이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1번 오기스트 로댕, 2번 까뮈 클로델. 자, 편지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앞에 다 이렇게 그려지면서 읽게 되죠.
네.
그 사람의 눈빛, 얼굴 표정, 손짓, 발짓,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대한 시인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릴케의 편지를 들어보시죠.
이탈리아의 피사 근교 피아레조, 1903년 4월 5일 친애하고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2월 24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내가 오늘에야 고맙게 기억하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딱히 병이 났던 것은 아니지만 유행성 감기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태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곳 남쪽 바다로 떠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이곳의 좋은 기후가 도움이 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 건강하지 못하고 글을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몇 줄 안 되는 글이지만 길다고 봐주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의 편지가 매번 나를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답장이 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사물에 대해 우리는 이름도 없이 고독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움까지 줄 수 있으려면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물들 전체가 하나의 배열 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비창조적인 순간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창조적인 순간에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반어법에 너무 익숙하다고 느낀다면 그것과의 친숙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다음 크고 심각한 대상들로 눈을 돌리십시오. 그 앞에서 반어법은 작아지고 매우 난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물의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반어법은 결코 그곳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어법으로 위대한 일에 언저리까지 가게 된다면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당신 본질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심각한 사물들의 영향 아래에서 반어법은 우연한 것일 경우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실제로 당신이 타고난 것일 경우 더욱 강해져서 하나의 진지한 연장이 되어 당신의 예술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둘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책들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책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도 내 곁에 있는데 성경과 덴마크의 위대한 작가 야콥센이 쓴 책들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작품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은 그의 책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훌륭하게 번역되어 레클람 출판사의 문고판으로 출판되었으니까요. 야콥센의 6편의 노벨레라는 작품집과 소설 닐스 리네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작품집에서 모겐스라는 첫 번째 노벨레를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세계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세계가 지닌 행복과 풍성함과 불가사의한 위대함이. 한동안 이 책들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책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몇천 배가 되어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되건 그 사랑은 당신의 경험과 실망과 기쁨이 자아내는 모든 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이 되어 당신의 성장의 작물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창작의 본질에 대하여 그 깊이와 영원성에 대하여 누구한테서 배웠는가를 말해야 한다면은 내가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둘뿐입니다. 위대한, 정말 위대한 시인 야콥센과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특히 이 조각가는 오늘날 생존한 모든 예술가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카프스가 편지를 보낸 게 2월이었고요. 그런데 릴케가 답장을 한 건 4월이에요. 두 달 정도 이렇게 공백이 그렇네요. 있었는데 네. 저 릴케의 모습이 이렇게 창백한 얼굴에 약한 몸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나요? 몸이 좀 많이 약했던
약하죠.
것 같아요.
네, 작고 약하죠. 이런 이제 릴케가 그 사관학교에서 보냈을 고충도 이해하듯이.
그렇군요.
네. 우선 뭐 그렇게 건강한 그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매우 고독과 슬픔과 혼자 있을 때 그 명상들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라
네.
이제 뭐 자연이 아주 내성적이고 네, 그랬었죠. 근데 하여튼 지금 막 보다가
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니까
네.
갑자기 좀 그 마음이 뭔가
뭉클해요.
좀 그랬어요.
예. 네. 릴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책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릴케가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그리고 저 편지 안에서 덴마크의 작가 야곱센의 책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야곱센이라는 사람은
익숙지 않죠?
예.
네. 그래 저도 그 이 야곱슨이 쓴 책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방송하기 전에 한번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릴케가
네.
확 갔을까?
예.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몇 가지 그 야곱슨의 작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제일 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릴스 리네라고 하는 중편 소설인데
네.
이거는 그 닐스라고 하는 화가가 여러 여인들과의 여러 종류의 사랑 그러니까 뭐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부터 또 이미 자기의 친구인 조각가에게 그 결혼을 하게 된 그 여인에 대한 그리고 그 여인이 매우 이제 불행하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불행의 옆에서 같이 정신적인 위로가 되면서 이것때 느끼면서 이 젊은이로서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또 아내와 아들들이 죽는 걸 또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처와 성장 그리고 본인도 이제 군대에서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슬픈 스토리지만
네.
이 속에서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녹아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중편 소설이었어요.
빠져들기 네. 좋은 그런 주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 닐케에게 딱 맞는
예.
예, 이런 이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야곱슨에 대한 닐케의 예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지까지도 예찬이 계속되는데요. 닐케의 세 번째 편지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피사 근교 비아레조 1903년 4월 23일 친애하고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부활절에 보낸 편지가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당신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있었고 또한 당신이 야콥센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예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니 내가 당신의 삶과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의문들을 이 풍성한 세계로 이끈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닐스 르리네라는 소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자주 읽을수록 그 안에 인생의 아주 은밀한 향기에서부터 그 가장 무거운 열매가 지닌 충만하고 큰 맛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엔 이해되지 않았거나 잡아보지 않았거나 경험해보지 않았음직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회상에 떨리는 여움 속에 인식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체험도 지나치게 작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건도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전개됩니다. 운명 자체가 놀라운 폭넓은 직물과도 같아서 그 안에서 한 올의 실은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다른 한 올의 실 옆에 놓이고 다른 수백 올의 실이 그것을 안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 속에 있는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 속을 마치 새로운 꿈속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경탄하면서 이 책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책들은 경이로운 힘을 잃지 않을 것이며 독자에게 처음으로 쏟아부은 동화적인 요소를 전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책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고마워하며 더 잘 그리고 더 단순하게 관조하게 될 것이며 삶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그 인생이 더 복되고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마리 그루베의 운명과 동경을 그린 놀라운 책을 읽어야 하고 야콥쌤의 편지글과 일기와 단장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들은 무한한 울림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릴케가 야콥센을 그 예찬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제대로 글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고요. 야콥센의 소설을 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야콥센의 편지, 일기, 시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읽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읽는 아주 좋은 지침 하나를 마련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닐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했던 그 많이 인용을 했던 조셉 캠벨 같은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 책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그 책이 네 마음을 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을 읽어라.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모조리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인용한 그 많은 사람들의 책들로 찾아가라. 이렇게 읽으면 그대의 영혼은 충족해질 거다. 이게 아마 고전을 읽게 되는 아마 가장 훌륭한 이 독법인 것 같아요.
네, 찾아가는.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네. 이렇게 글을 쓰실 때 네네. 어떤 작가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그래서 완전 정복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네.
꽂히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점점 더 꽂히게 돼.
그렇죠.
푹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그 황홀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야콥센 말고 릴케가 오늘 두 번째 낭독에서 들어봤는데 이게 또 하나의 위대한 예술가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하죠?
예. 네. 근데 그게 바로 로댕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댕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로댕하고의 인연은 매우 이제 중요한 만남이에요. 아마 그 릴케가 여러 사람들의 선생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단히 존경하는 스승으로서의 만남은 이 로댕하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로댕하고는 사실 로댕의 비서로서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로댕이 엄청난 일벌레이기 때문에 이 그 사람이 일하는 거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느끼게 돼요. 자, 봄이 왔을 때 초조의 말을 하지 말아라. 초조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그 여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네.
그 사람의 경우도 예술가로서 초조할 필요 없다. 네가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다. 근데 어쩌면 독자들이 오늘 릴케가 가을처럼 이렇게 네. 글 쓰는 법 뭐 이런 거에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떤 마케터, 마케팅 전문가로 그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로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나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열정을 속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네. 그러면서 나는 그 길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게 될 거다. 이제 똑같은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네. 나만의 시각을 열고 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키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비판, 다른 사람의 눈,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라. 이렇게 늘 얘기하죠.
백운철님.
네.
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골똘히 듣고 계세요?
아, 저는 사실 아티스트잖아요.
예술가죠.
예술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네. 저한테 오는 그런 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라. 10년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네. 기다려라.
네.
저도 사실은 지금은 무명의 배우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고전이 그런 힘이 있구나. 삶의 지혜가 있구나 정말.
제가 백운철 씨 이렇게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낀 적이 몇 차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평소에도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고 차분하질 못해요. 예. 안절부절 못하죠. 근데 되게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여요.
지금도 낭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로댕도 참 많이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 미술학교
네.
3년 떨어지거든요. 세 차례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작품을 내면 낼 때마다 퇴짜 맞고. 이 근대의 최고의 조각가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흔이 돼서야 겨우 자기의 이름을 이제 날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오래 기다린 사람이죠.
선생님, 이 로댕이 이 로댕인가?
생각하는 사람. 네네네.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라서 제 포즈를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손이 턱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예, 그 포즈 맞아요, 백운철 씨.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릴케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이 사람에게서 예술과 창작의 본질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오기스트 로댕, 2번 까뮈 클로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릴케와 로댕의 이야기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노래는 다나 위너입니다. 이히 리베 디히.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백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기파랑에서 나온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릴케가 나는 로댕에게서 보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로댕이 가르쳐 준 보는 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람을 인내의 인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로댕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내는 건 창조물이 아니다. 나는 그저 자연을 발견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술은 자연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연 속에 있는 거를 발견하려면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얼마나 그거를 가지가지의 것으로 이제 쳐다보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로댕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작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로댕이.
네. 그래서 예술은 더디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는 건 예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는 언제나 망설이지만 결국 자신이 확실하게 이 속에 있는 거를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그 취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로댕이야말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돌이 하나의 바위 속으로 스며들듯이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돌 속으로 파고드는 이런 물같이 느리고 조용한 힘.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릴케는 정말 이제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스승이죠. 네.
선생님, 이 저 로댕이 하는 말을 저희 엄마도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 가녀린 손톱으로 바위 뜯기 하듯이 산대요.
예. 오늘의 이희우 씨를 어머니가 만드셨네.
저희 어머니도 예술가 기질이 있나 본데요. 네. 자, 로댕이 작업하는 모습은 릴케로 하여금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장미가 서 있어야 하는데 라는 작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물론 그 서문을 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에게 바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미학적 비평문을 읽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생명 없이 경직되어 돌처럼 딱딱하고 무의미한 편파적 견해이거나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교묘한 언어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은 한없이 고독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평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으며 예술 작품에 대해 올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서평 또는 소개의 글을 읽더라도 그때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느낌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설사 당신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신 내면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천천히 다른 인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조용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발전은 모든 진전과 마찬가지로 깊은 내면에서 나와야 하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압되거나 재촉당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잉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상과 감정의 모든 싹이 온전히 가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고 깊이 겸허한 마음과 인내심을 지니고 새로운 명징성이 분만되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해할 때도 그렇고 창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엔 시간으로 재는 것도 없으며 세월도 소용없습니다.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계산하거나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 나무처럼 성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수액을 재촉하지 않고 봄날의 폭풍 속에도 안심하고 서서 그 폭풍 뒤에 여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따위의 불안을 갖지 않습니다. 여름은 그래도 옵니다. 그러나 여름은 오직 마치 영원히 앞에 놓여 있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근심 없이 조용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옵니다. 나는 그것을 매일 그리고 고통들 가운데에서 배웁니다. 나는 그 고통들이 고맙습니다. 인내,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꿋꿋해야 합니다. 고독해야 합니다. 인내 안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거 이렇게 들으면 글 쓰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고전을 읽을 때, 들으실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이게 내 일이다라고 그 속에서 자꾸 나하고 그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하게 되면 아 이건 그냥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글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거 내가 뭐하러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재미없는 거죠.
아우 저 기분이 지금 되게 이상해요, 선생님.
그죠?
예, 네. 목소리가 막 가라앉으면서 너무 가라앉지 눈물이 마세요. 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릴케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왜 이렇지?
왜 우리가 지금 뭐 예. 목소리가 뭐 잘 안 나오죠. 가라앉는데 가을에 이 그래서 가을이 되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이럴 때쯤 일캐를 본다고 하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잘 고른 것 같아요. 그죠?
이 가을을 타는 건 남자인데 왜 제가 가을을 타죠?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예. 집에서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을 때 좀 네. 약간은 건조하게 읽었어요. 선생님 제가.
네네.
예.
네.
이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게 이렇게 백운철 씨가 낭독해주고 네. 그걸 눈 감고 듣고 선생님이 좋은 해석이 나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 이게 네. 창문이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정말 그 백운철 씨에게 낭독하는 거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뭔가 정말 내가 오늘 한가하구나.
그렇죠.
조용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릴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네. 나무처럼 성숙하다는 그 비유가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숙하다, 꿋꿋해라.
뭐
어떤
삶.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조각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이걸 비교하면 좀 제가 뭐 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고통과 인내가 어떤 게 더 셀까요?
근데 아마 그 기다림의 고통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러면 그 자체로는 기쁨이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언제 밥이 될까? 그리고 언제쯤 사람들은 이걸 알아주게 될까?
아우, 도대체 선생님 비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언제쯤 이거 알아준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그 속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응? 저 불완전한 작품을 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나는 뻔히 아는데 그래도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할 겁니다.
예술은요, 선생님, 진짜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뭐였냐면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참 1세기가 흐르고 난 뒤에도 그 후인들한테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게 예술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꿋꿋하게 기다려야 된다.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릴케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이 사람에게서 예술과 창작의 본질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오기스트 로댕, 2번 까뮤 클로델.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벌써 아까 예전에 나와 있었어요. 릴케의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리하르트 데멜이라는 작가에 대한 소감이 들어있는 편지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리하르트 데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피상적으로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페이지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해도 다음 페이지를 읽기가 겁이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다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 매혹적인 것도 형편없는 것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열정적으로 살며 시를 쓴다라는 말로 그의 특징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술적 체험은 믿을 수 없을 만치 성적 체험, 그 고통과 쾌락에 가깝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현상은 원래 똑같은 동경과 행복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정이라는 말 대신 교회의 오류에 의해 의심받는 의미가 아닌 크고 넓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면 그의 예술은 매우 위대하고 한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의 시적인 힘은 크고 원초적 본능처럼 강력하며 그 안에 걷잡을 수 없는 고유의 리듬을 지니고 있고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언제나 아주 정직하거나 꾸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창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자신이 지닌 최선의 미덕으로부터 그 솔직성과 순결성을 없애지 않으려면 그는 그런 미덕을 의식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 시적인 힘이 그의 본질에 도취되어 성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필요로 하는 만큼 완전하게 순수한 인간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엔 완전히 성숙하고 순결한 성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간적이지 못하고 남성적일 뿐이며 욕정과 도취와 흥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의 세계는 남성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부담스럽게 만든 낡은 편견과 오만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남자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남자로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성적인 감수성에는 무엇인가 편협한 것, 야만적으로 보이는 것, 원한에 찬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그의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 예술을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의 예술은 결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열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것을 마음속 깊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길을 잃어 데멜의 세계를 추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멜의 세계는 끝없이 고통스럽고 간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여 이 일시적인 슬픔보다 더 괴롭기는 하지만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더 많은 기회와 영혼에 대한 더 많은 용기를 주는 진정한 운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책들에 관해서인데 나는 당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리고 내 책들은 한번 출간된 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 책들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책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쪽지에 최근에 출간된 내 책들의 제목과 출판사의 이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기회가 될 때 그 가운데 몇 권을 주문하는 것은 당신께 위임하겠습니다. 내 책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카푸스가 편지를 쓸 때 리하르트 데멜의 책을 읽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릴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리하르트 데멜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역시 우리에게 이제 낯선 인물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백운철 씨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릴케 이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비판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건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릴케가 얘기한 비판서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 예술의 장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릴케의 이제 그 주장의 근거는 작품을 읽으세요. 창작물을 읽으세요. 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 리하르트 데멜은 누구일까? 우선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네. 시인이죠. 서정 시인이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시인입니다.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오히려 다른 통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쉔베르크라고 하는 작곡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쉔베르크가 바로 이 리하르트 데멜의 정야, 즉 정화된 밤이라는 시를 가지고 현악 육중주곡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야 이제 이 릴케의 편지하고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빛이 가득한 수필을 걷습니다.
네.
물론 여자와 남자죠. 저는 애를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어머니로서의 행복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삶이 나에게 보복하는군요.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달빛 아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보세요. 당신은 그 아이를 나를 위해서 놔주세요. 당신은 내게 찬란함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서로 그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안으면서 바람 속에서 입을 맞추는 뭐 이런 이제 그 시를
네.
이 셴베르크가 이제 자기의 작품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이 대목을 이제 좀 이해하시게 되면 왜 이 릴케가 이 리하트 데멜이 가면 갈수록 이 성적인 충동과 예술의 힘을 혼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순수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제 평을 했던 걸 알 수 있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 또는 여자의 성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만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럴 때 이 작품이 바로 이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릴케가 이 데멜의 책을 읽긴 읽었는데 릴케 취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란과 방탕과 뭐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릴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나오는 책 얘기가 재미있어요. 내가 쓴 책이지만 내 마음대로 책을 줄 수는 없다.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이 꽤 많다. 이 책을 주문할 권리를 당신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가격이 한 권에 5에서 6마르크까지 된다까지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게 편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적인 이런 재미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고전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집에서 한번 읽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백운철님의 낭독과 구본영 선생님의 해석에 또 도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내일은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읽으시고 저희들과 방송을 같이 하시면 저의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네. 짧습니다.
네. 내일도 릴케의 편지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젊음. 젊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실패와 절망을 피해 다니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에게 투자와 인내를 가르치는 스승들이다. 그것을 피해 다니면 결국 나이 들어 비굴과 아부만이 그대의 재산으로 남아있게 된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늘 에너지에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게 되죠. 하지만 그에게도 젊은 시절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굶을 때도 있었고 가난 때문에 화가라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별난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과 방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기파랑에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 선물이죠.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유진 오누리의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 초대권을 드리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네. 릴케에게 예술과 창작의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스승. 조각가 로댕이죠?
네. 네 로댕.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철님.
네.
오늘 낭독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꿋꿋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 잘 들었고요. 선생님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예, 오늘 끝곡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희구였고요.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